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 대표는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와 관련해 미국의 총기 규제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끔찍하지만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건이라며 불충분한 미국 총기 규제의 결과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에서 얼마나 많은 대규모 총기 사고가 발생해야 의회가 행동에 나설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자이드 최고 대표는 또 일반 시민들이 자동 소총이나 살상용 중화기를 구입할 수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자이드 최고 대표는 총기 폭력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사회 전체, 특히 취약계층과 소수계가 비싼 대가를 치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고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의에서 각국의 국내 총 생산의 2%까지 재정 지원을 늘릴 것을 촉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13일 브뤼셀로 가는 비행기 안에서 기자들에게 나토의 재정 현안은 계속 다뤄질 것이라며 유럽 동맹국들은 국내 총 생산의 2%까지 예산 지원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공화당의 사실상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나토는 이제 쓸모가 없어졌다며 다른 회원국들이 그들의 부담을 대신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카터 장관은 그러나 트럼프 후보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카터 장관은 이와 함께 나토 회원국들에게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소탕 작전에 좀 더 나설 것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에 정치 경제 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열린 미주기구 회의에서 베네수엘라 정부가 정치범을 석방하고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식량 부족 사태를 완화하고 헌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케리 장관은 베네수엘라에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미주기구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베네수엘라의 델시 로드리게스 외무장관은 베네수엘라가 국제적 따돌림의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로드리게스 장관은 베네수엘라 내부 문제는 베네수엘라 국민들에 의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 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이 8개월 만에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를 교체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4일 일본 정부가 이날 각의에서 가나스기 겐지 외무성 경제국장을 북핵 6자회담 수석 대표와 한일 국장급 회담 대표를 담당하는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인사안을 의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작년 10월 아시아 대양주 국장으로 부임한 이식한의 김이로 국장은 8개월 만에 외무성의 수석국장격인 종합외교정책국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나스기 신임 6자회담 수석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주한일본대사관 공사를 역임한 뒤 작년 10월부터 외무성 경제국장으로 일해왔습니다. 한국외교부는 일본의 6자회담 수석대표가 8개월 만에 교체된 것에 대해 북한 비핵화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모두의 일치된 목표라면서 인사이동에 관계없이 5자 간 공조는 계속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관리들은 14일 사이버 안보 현안을 둘러싼 양국 간 견해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기로 다짐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은 중국발 해킹에 대한 미국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미국은 그간 해킹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입은 피해 규모가 이미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네트워크 전문회사 링크드인을 인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링크드인은 전 세계적으로 4억 3,300만 명의 가입자를 두고 있습니다. 260억 달러 규모의 이번 인수 계약은 올해 말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측은 링크드인의 주식 한 주당 지난주 종가보다 50% 높은 196달러에 매입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현철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운동 경기하면 어떤 종목이 떠오르시나요? 아마 축구를 떠올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특히 국가 간의 대항전은 나라를 대표한다는 생각 때문에 축구 전쟁이라고 불릴 정도로 뜨거운 열기를 자랑합니다. 이때는 평소보다 더 뜨거운 애국심이 불타오르기도 하죠. 그런데 경기로 끝나야 할 애국심이 엉뚱하게 표출돼서 관중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데요. 최근 유럽에서 펼쳐지는 유럽 국가들 간 축구대회인 유로 2016에서도 이 관중들 간 싸움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훌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최근에는 이들이 극단적이고 인종차별적인 행위도 서슴지 않아서 더욱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피로와 긴장을 풀 수 있는 곳이어야 할 운동 경기장이 더 이상 삐뚤어진 울분을 토해내는 공간이 되지 않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3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죠. 6월 15일 수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20도,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2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볼까요? 먼저 평양은 20도에서 22도, 신의주 18도에서 21도 기온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도에서 22도, 함흥 16도에서 19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4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펀의 노래입니다. We are young. 함께 감상해 보시죠.
No, I know that I'm not all that you got. I guess that I just thought maybe we could find new ways to fall apart. But our friends are back, so let's raise a tail. Cause I found someone to carry me home tonight. We are young, so let's set the world on fire. We can burn brighter than the sun.
And you feel like falling down, I'll carry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핵협상 타결 후 관련 제재가 풀린 이란이 외부 세계와 활발하게 교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럽과의 협력이 최근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국내 총생산 대비 총부채 비율에서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의 나라빚이 늘어나는 속도도 미국보다 빠릅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등 ISIL의 근거지 밖에서 이들과 연관된 테러 행위로 최근 약 2년 사이에 희생된 사람이 1,200명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으로 올 초에 서방의 제재가 풀린 이후에 이란의 행보에 대해서 먼저 들어볼까요?
네,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2일까지 폴란드와 핀란드, 스웨덴, 라트비아 순방을 마친 뒤에 다시 지난 일요일 노르웨이와 독일 방문길에 나섰습니다. 이달 들어서만 벌써 두 번째 유럽 행인데요. 이란이 유럽 국가들과의 관계 발전에 집중적으로 공을 들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은 올 초 이 국제사회 경제 제재 해제 이후에 5개월 동안 유럽 정유사 7곳과 장기 수출 계약을 맺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란과 수출 계약을 맺은 나라들은 어떤 나라들이 있나요?
네, 이탈리아 국적 두 개사와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스위스, 러시아 국적사가 이란 국영 석유 회사와 장기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란의 원유를 사들이는 유럽 정유사는 이뿐만 아닌데요. 네덜란드와 영국의 합작 정유회사인 로열 더치 쉘도 장기 계약은 아니지만 다음 달 초에 원유 13만 톤, 약 100만 배럴을 수입할 예정이라고 로이터통신이 최근 전했습니다. 아랍권 유력 온라인 뉴스 매체인 알 바와바는 최근 보도에서 유럽 회사들이 이란의 석유를 사들이기 위해서 줄을 섰다고 전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산 원유가 유럽으로 간다면 유럽에서 반대로 이란으로 오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푸조사가 자동차를 그리고 에어버스사가 이 항공기를 이란에 수출하는 과정이 본격화됐습니다.
네.
예, 독일의 지멘스는 또 산업 플랜트를 이란에 공급합니다. 이 경제 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차지하기 위한 이 세계 각국 기업들의 경쟁으로 이른바 이란 특수가 펼쳐진 가운데 유럽 회사들이 이란 내 산업 각 분야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란이처럼 유럽과 경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 아무래도 외교적인 노력이 뒷받침됐기 때문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 1월 16일에 대이란 제재가 풀리자마자 이 하산 로하니 대통령이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이 바로 이탈리아와 프랑스였습니다. 또 이란에 대한 제재가 풀려가는 국면이었던 지난해 7월 이 핵협상 타결이 선언됐을 때 가장 먼저 이란을 방문한 이 서방 인사도 로랑 파비우스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란은 이 금융 부분에서 여전히 제재가 적용되는 이 달러화 거래를 재개하려는 노력보다는 유로화로 직접 거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걸로 현지 언론 보도에서 나타났습니다.
네, 자, 대이란 제재의 핵심이었던 이 핵협상 타결을 주도한 것은 미국인데요.
네.
그런데 궁금한 것이 이 이란이 유럽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의 정치 상황이 변동적이라는 점을 이란 측이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이 정치 지형이 변해서 제재가 다시 부활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이 서방 사회의 다른 한 축인 유럽과 이 견고한 연결고리를 만들어서 안전판을 확보하자는 게 이란의 전략이라고 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이란 지도부 일각에 이 미국에 대한 불신도 한몫하고 있는데요. 이란의 최고 정치 결정권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가 이달 초에 미국을 믿는 건 큰 실수라면서 미국은 이란이 세계 경제에 흡수돼야 한다면서 이란 경제를 삼켜버리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네. 자, 미국의 대통령 선거도 있고요. 정책 네. 방향이 바뀔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지켜보자 이런 기조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미국과는 아예 교류가 없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이 페르시아산 카펫이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죠. 이 제재 해제 직후에 미국과 이란 사이에는 이란산 카펫 수출입이 재개됐는데요. 하지만 아직 이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는 이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거래가 확대되기 위해서는 이란 지도부의 생각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이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들의 이 강경한 발언에 대해서 제재 이후 이란이 건강한 국제무역 질서에 합류하길 바란 이 미국의 입장을 잘못 받아들인 거라고 미국의 외교 통상 전문가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란이 유럽의 각 국가들과 여러 가지 활발한 교류를 펼치고 있는데 유럽 밖의 나라들과는 어떤 움직임이 있을까요?
네, 아시아 국가들과의 경제 산업 교류 확대도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예.
예, 이란은 최근 이 걸프 지역 남부 키슘섬에 석유 항만 건설 계획을 중국 업체에 맡기기로 했다고 중국의 언론들이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란의 전통적인 우방인데요. 지난 1월 제재 해제 직후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외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이란을 방문해서 양국 관계를 이 전면적인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습니다. 또 한국도 올해 이란산 원유 수입을 본격적으로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지난달에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으로 가볼 텐데요. 자, 중국의 나라 빚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네, 중국의 국내 총생산 GDP 대비 총 부채 비율이 지난 1995년 자료 집계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미국을 넘어선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 비율뿐만 아니라 총 부채가 증가하는 속도도 중국이 미국보다 훨씬 빠른데요. 국제통화기금은 중국의 기업 부채 급증이 금융위기와 성장률 저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예, 최근에 발표된 이 국제결제은행 자료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국내 총 생산 대비 금융 부분을 제외한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합친 비율이 254%에 이르러서 미국의 250.6%를 처음으로 웃돌았습니다. 중국의 이 총 부채는 지난 2008년에 148% 선에 머물렀는데요. 2012년에 200% 선을 뚫은 뒤에 지난해 말에 250% 선을 넘어서는 등 이 급속도로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2008년에 이미 239%였던 미국의 총 부채 비율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250% 안팎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의 부채 비율이 빠르게 급증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예, 기업 부채가 눈에 띄게 불어난 영향이 큽니다. 지난해 말 중국의 기업 부채는 17조 8,13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이는 일본의 4배, 한국의 13배에 달합니다. 중국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은 이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닥쳤던 2008년 말에 98.6%에서 지난해 말에는 170%까지 올라서 72%포인트가량 치솟았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의 빚이 늘어나면서 국가 경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이군요.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기업들의 빚내기는 조만간 줄어들지는 않을 기세인데요. 올해 중국 기업이 대대적으로 해외 기업 인수에 사용한 돈 가운데 이 나라 밖에서 빌린 액수가 전체 대출금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 때문에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사는 올해 중국 기업이 빚을 갚지 못하고 부도를 낼 비율이 지난해의 3배 수준까지 늘어날 걸로 전망했습니다.
네. 자, 국제통화기금 IMF도 이런 상황을 우려하는 그런 메시지를 내놨다고요?
예, 데이빗 립튼 국제통화기금 수석 부총재가 지난 토요일에 예, 중국 선전에서 열린 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했는데요. 오늘날 중국의 기업 부채 문제는 내일의 구조적인 문제가 될 거라고 지적하면서 이 구조적인 부채 문제는 경제 성장률을 낮추거나 금융위기를 부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 밖에서 이 ISIL 테러 희생자가 1,200여 명에 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이슬람 순위파 극단주의 무장단체인 ISIL이 최근 미국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배후를 자처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예.
예, 월요일에는 프랑스에서 ISIL의 충성을 맹세한 걸로 알려진 남자가 고위 경찰관과 배우자를 살해한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ISIL의 근거지인 이라크와 시리아 외이 지역에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테러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지난 2년간 최소한 1,200명으로 집계됐다고 뉴욕타임스가 최근 보도했습니다.
네. 자, 이 ISIL과 연계된 이 해외 테러가 총 몇 건 정도 나타났습니까?
예, 뉴욕타임스가 이 자체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요. 지난 2014년 9월 이후 세계 각 지역에서 발생한 이 ISIL 연계 테러는 모두 92건에 이릅니다. 지역별로는 ISIL 근거지와 가까운 중동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50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22건이 발생한 유럽, 각각 13건이 일어난 호주와 아시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북미 지역에서도 7건의 ISIL 연계 테러가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동안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예, 이 신문은 지난 2014년 9월 이 호주 멜버른에서 ISIL에 동조하는 10대 청소년이 대테러 요원 2명을 흉기로 찌른 뒤에 사살된 사건을 최초의 ISIL 연계 테러로 봤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테러는 지난해 10월 31일에 발생한 러시아 민항기 추락 사건인데요. 이집트에서 이륙한 사고 여객기는 ISIL이 설치했다고 주장하는 이 폭발물이 터지면서 시나이반도 중북부에 추락해서 탑승자 224명 전원이 사망했습니다.
네, 그간의 테러 사건들을 쭉 분석해보면 이 성격 또한 두 가지 정도로 구분이 됐다고요?
네, 미국 연방수사국은 최소한 49명이 사망한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에 대해서 이 테러 단체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인 테러로 결론을 내렸는데요.
네.
예, 뉴욕타임스 역시 ISIL과 연계된 테러 사건들을 이들이 직접 기획한 테러, 그리고 ISIL 급진 사상의 영향을 받은 자생적인 테러로 구분해서 분석해놓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ISIL이 직접 기획한 사건들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예, 지난해 11월 13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 동시다발적인 총기 난사와 폭발이 일어나서 130명이 사망한 사건이 대표적이라고 뉴욕타임스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생적인 테러로는 지난해 1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부부가 총기를 난사해 14명이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올랜도 총기 난사 사건도 미 당국 발표와 같이 자생적인 테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49명의 목숨을 앗아간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외부 테러 단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고 오바마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큰 쟁점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올랜도 총격 사건 소식 정리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사실상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가운데 버니 샌더스 연방 상원의원이 클린턴 장관과 만날 예정이라는 소식, 또 세계적인 컴퓨터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약 260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는 소식 차례로 살펴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지난 일요일 10일 새벽에 발생한 이 총격 사건, 미국이 큰 충격에 빠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미국 동남부 플로리다주의 올랜도에 있는 게이 나이트클럽, 그러니까 이 동성애자들을 위한 술집인 펄스에서 반자동 소총과 권총으로 무장한 아프가니스탄계 미국인 남성이 총격을 가해 이 클럽 안을 혼란으로 몰아넣고 이 3시간가량 인질극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특수기동대가 투입된 끝에 사건이 마무리됐습니다.
네. 자, 이 특수기동대까지 투입이 됐습니다만 이미 많은 사람들이 숨진 뒤였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모두 49명이 목숨을 잃었고요. 50여 명이 다쳤습니다. 범인 역시 총격전 끝에 사살됐죠. 이 범인은 올해 29살인 오마르 사디크 마틴으로 밝혀졌는데요. 마틴은 뉴욕에서 아프가니스탄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이슬람 신자입니다. 이 사망자들의 신원도 속속 공개되고 있는데요. 대부분 중남미계 젊은이들입니다. 이 월요일 밤 사건이 발생한 올랜도시를 포함해서 뉴욕 등 미국 곳곳에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집회가 열렸습니다.
네. 이번 사건이 9.11 테러 이후에 미국 땅에서 발생한 최악의 테러 사건이라는 보도가 있던데요.
네, 맞습니다.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또 자생적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화요일에도 기자회견을 갖고 이 점을 재확인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We currently do not have any information to indicate that a foreign terrorist group directed the attack in Orlando. It is increasingly clear, however, that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이 외부 테러 단체의 지시를 받았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겁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분노에 차 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젊은이가 인터넷을 통해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선전물을 접하고 급진화된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이번 사건과 같은 공격을 막기 위해서 법집행당국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 자생적 테러리스트들을 사전에 색출해내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자, 오바마 대통령의 목소리도 들어보셨습니다만은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이 총기 난사 사건과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한 것,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네, 맞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동안 총기 규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해왔지만 공화당의 반대에 밀려서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범인이 범행에 사용한 총기들을 합법적으로 구입했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무기를 사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미국은 총기 구입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게 느슨하다고도 말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올랜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네. 자, 사건이 발생한 지 수일이 지났습니다. 현재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올랜도 당국은 범인이 혹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았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미 연방수사국 FBI 당국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되는 사람이 나올지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범인은 앞서 펄스 나이트클럽에 온 일이 있었다는 목격자들의 증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찾은 것인지 아니면 동성애자들을 위한 클럽의 흥미를 느껴서 온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이 범인이 동성애자들을 혐오해서 총격 사건을 일으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요.
예, 이번 사건은 이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 범죄 하나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이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에 대한 충성을 맹세했다고 하는데 과격 이슬람주의는 동성애자들과 유대인,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증오를 옹호합니다. 이 범인의 아버지인 세디크 마틴은 아들의 행동이 이슬람교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좋은 아들이었고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이라고 두둔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씨는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신이 벌을 줄 것이라면서 인간이 다룰 일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총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죠.
네.
특히 올해 미국 대통령 선거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선거 유세에서 모두 이 사건을 언급했는데요. 하지만 강조하는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예, 트럼프 후보는 미국 시민이 아닌 이슬람 신자들의 미국 입국을 당분간 금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자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미국이나 유럽 또는 미국의 동맹국들을 상대로 테러를 벌인 역사가 있는 지역에서 이민자들 오지 못하게 당분간 금지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올랜도 총격 사건의 범인과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이 미국에 들어오게 놔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네. 이 트럼프 후보가 이 사건과 관련해서 오바마 대통령도 비판했다고요?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미국을 이 공격에 취약한 상태에 빠뜨렸다고 공격했는데요. 테러에 대비해서 충분히 이 강경한 정책을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오바마 대통령은 모든 무슬림이 미국 입국을 막겠다는 트럼프 후보의 구상이 오히려 위험한 생각이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트럼프 후보의 주장은 미국의 민주주의 원칙에 반하고 극단주의자들의 분노를 오히려 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의 클린턴 후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클린턴 후보는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에서 유세를 했는데 미국인들의 단합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총기 규제를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이른바 외로운 늑대를 색출하는 데 중점을 기울이겠다고 했는데요. 외로운 늑대라면 전문 테러 조직의 대원이 아니라 홀로 테러를 계획하고 저지르는 사람을 말하지요. 클린턴 후보는 이슬람 신자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트럼프 후보의 안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이슬람 사회를 고립시키거나 희생양으로 삼기보다는 이들과 접촉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은 부동산 기업인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민주당은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렇게 두 사람이 각각 각 당의 대통령 후보 지명에 필요한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공화당과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로 사실상 이미 확정이 됐는데요. 하지만 화요일에도 선거가 열리죠?
예, 그렇습니다. 공화당은 경선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습니다만 민주당은 화요일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경선일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워싱턴 DC에서 이 민주당 예비선거가 열리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가 손쉽게 승리할 것으로 보이지만 혹시 지더라도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클린턴 후보가 이미 지난주에 과반수 대의원을 확보하면서 민주당이 대통령 후보로 확정됐기 때문이죠.
네. 자, 일찍부터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할 것으로 예상은 됐습니다만 이 경쟁자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그동안 끝까지 경선을 완주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 오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화요일 이 민주당 경선이 모두 끝나게 되는데 이 샌더스 후보의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하군요.
네. 샌더스 후보가 이날 저녁에 클린턴 후보와 만날 예정인데요. 클린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어떤 식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또 그동안 경선 과정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끌어들인 데 대해 특별히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 샌더스 후보는 그동안 경선을 끝까지 완주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 민주당의 정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곤 했었죠.
예, 맞습니다. 다음 달에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좀 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추구하는 진보적인 정책을 민주당 정강에 포함시키기 위해 압력을 넣겠다는 겁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대기업과 억만장자들에게 좀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무료 공립대학 교육, 좀 더 강력한 기후변화 대책, 또 수백만 명의 노동자들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 광범위한 직업 창출 계획을 촉구하겠다는 겁니다. 이 샌더스 후보는 미국인들이 현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이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샌더스 후보가 선거운동 기간 내내 강조했던 내용들이군요.
네.
자, 클린턴 후보가 이제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민주당의 단합이 필요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것을 위해서 샌더스 후보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예, 샌더스 후보는 11월 본선거에서 클린턴 후보가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물리칠 수 있도록 어떤 시기로든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샌더스 후보는 일요일 ABC 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후보에 대해 편견에 기반을 둔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말했는데요. 화요일 클린턴 후보와 만나는 자리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컴퓨터 회사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인터넷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인 링크드인을 인수하기로 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는 소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미국의 사업가 빌 게이츠가 창업한 기업으로 컴퓨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국제적인 기업인데요.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링크드인을 262억 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월요일 밝혔습니다. 인수 작업은 올해 안에 마무리될 예정인데요. 이 세계 최대 컴퓨터 회사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만남이라는 점, 또 인수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는 점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저희 링크드인, 그러니까 사회 연결망 서비스죠. SNS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 사회 연결망 서비스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링크드인은 어떤 성격의 SNS인가요?
예, 링크드인은 이름에서 그 성격을 알 수 있는데요. 영어로 링크드인이라고 하면 어디에 연결된 이런 뜻이거든요.
네.
말 그대로 링크드인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인맥을 쌓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을 연결해주느냐? 바로 일자리를 원하는 구직자와 인재를 찾는 기업들을 연결해주는 겁니다.
네.
구직자들은 링크드인에 이력서를 작성해서 올리고요. 기업들은 링크드인에 구인 광고를 내서 사람을 찾는 거죠.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주에 본세를 둔 링크드인의 가입자 수는 전 세계 4억 3,300만 명이 이르고요. 구인 광고는 700만 건이 이릅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구인 구직 관련 SNS인 거죠.
네. 자, 그런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그동안 프로그램을 만드는 회사 아니었습니까?
맞습니다.
예. 자, 그런데 왜 이 링크드인이라는 회사를 인수하게 되는 걸까요?
예, 이번 인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인 마이크로소프트를 점차 클라우딩 컴퓨터 회사로 변환해 가려는 이 최고 경영자 사티아 나델라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클라우딩 컴퓨터. 오늘 어려운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군요. 예. 자, 이게 뭘까요?
예, 클라우딩 컴퓨터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컴퓨터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개인이 가진 컴퓨터나 손전화 등 단말기를 이용해서 작업하지만 정보를 처리하고 관리하고 유통하는 작업은 클라우드라고 불리는 이 제3의 공간, 즉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입니다. 이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이 전화 인터뷰에서 이번 인수는 클라우드 분야의 선두주자와 네트워크 분야의 선두주자가 합쳐지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확장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 인맥을 더해서 클라우딩 컴퓨터의 강자로 서겠다는 거지요. 이 나델라 최고 경영자는 또 이 기업용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판매하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구직 전문 SNS인 링크드인과 결합함으로써 이용자들 역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분야에 이 링크드인이 도움을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바로 그겁니다.
예, 자, 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사업체 인수 이번이 처음은 아니라고요.
예, 지난 2011년엔 인터넷 전화인 스카이프를 85억 달러에 인수했고요. 2014년엔 이 핀란드 노키아사의 휴대전화 사업부를 94억 달러에 인수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수는 결국 실패하고 정리를 한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무려 262억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 거래를 하게 된 건데요. 거래는 전액 현금으로 이뤄집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링크드인을 인수하게 되면 이 링크드인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링크드인은 이 회사 이름과 독립성이 그대로 유지되고요. 제프 와이너 최고 경영자도 현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네. 자, 두 기업의 인수,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링크드인을 인수하면서 SNS 분야에서 뒤처지는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클라우딩 컴퓨터 분야에서 현저하게 앞서가는 이 아마존.com과 같은 기업들과 경쟁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죠. 모카의 노래입니다. 해피 함께 들어보시죠. Life is just a bowl of cherries. Sometimes it is sweeter filled with worries. Don't be afraid when things go wrong. Just be strong. I've been
Boy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미 남부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의 사상자가 100명이 넘으면서 미 역사상 최악의 총격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번 사건처럼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총기 난사 사건이 과거에도 몇 차례 있었는데요. 총격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미국의 총기 규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핵심에는 수정헌법 2조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Today marks the most deadly shooting in American history.
플로리다 총격 사건이 발생한 지난 12일,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희생자 유족에게 애도를 표하는 특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How easy it is for someone to get their hands on a weapon that lets them shoot people
오바마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범인은 권총과 소총을 소지하고 있었다며 이번 총격은 학교나 종교시설, 극장, 나이트클럽에서 쏠 수 있는 무기를 손에 넣는 게 얼마나 쉬운지 깨닫게 해줬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나라를 원하는지 결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요. 본인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총기 규제의 필요성을 내비친 겁니다. 총기 규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재임 기간 내내 의지를 갖고 추진해온 정책입니다. 하지만 총기 규제 법안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미국에서 이렇게 총기 규제가 어려운 첫 번째 이유로 미국 수정 헌법 2조를 들고 있습니다.
수정 헌법 2조의 내용.
수정 헌법 2조는 규율이 잘 서 있는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미국 건국 초기만 해도 민병대는 각 주를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를 위해 총기가 필요했었죠. 이후 서부 개척 시대에는 원주민 인디언이나 무법자들과 또 싸워야 했다 보니 자신과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 총기를 소유하는 걸 법으로 인정했던 겁니다.
수정헌법 2조의 역사.
1776년에 미국의 13개 식민지 주는 영국을 상대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제임스 매디슨 등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은 연방정부를 세우게 되고 1787년 연방헌법을 완성하지요. 하지만 미국의 각 주는 연방정부가 주정부와 개인의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또 연방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연방의회는 결국 10개의 수정조항을 만들게 되는데요. 1971년 각 주의 비준을 거쳐 연방헌법에 추가된 수정조항들이 바로 국민이 기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밝히고 있는 권리장전입니다. 권리장전의 1조는 종교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청원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2조에서는 무기 휴대의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미국의 총기 소유권은 권리장전 두 번째 조항에 포함될 정도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란.
지금 보기엔 이 무기를 소유하는 걸 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수정헌법이 만들어질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면 총기 소유는 가족과 자신이 살고 있는 주를 지키고 또 미국의 자유정신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량 살상을 가능하게 하는 초현대식 무기가 등장하고 게다가 총기 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목숨을 잃는 일이 너무 자주 발생하면서 이 총기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It is part of the American mythological experience that gun ownership is central to our identity.
미국 공화당 연방 하원 출신으로 지금은 로비스트로 활동하는 빈 웨버 씨는 미국인들은 이 국가 정체성의 핵심적인 요소로 바로 이 총기 소유를 생각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의 오랜 전통이자 정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를 지금까지도 미국인의 권리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믿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단체들이 있는데요. 바로 총기 옹호 단체들로 전미총기협회, NRA가 대표적입니다. 반면에 진보적인 민주당 성향의 사람들은 대체로 총기 규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Unless the American people make their voices heard, the gridlock on this issue will not change.
민주당 출신의 척 슈모 의원의 얘기를 잠시 들으셨는데요. 총기법을 바꾸기 위해서 총기 규제를 원하는 국민이 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공화당 의원들은 총기 규제에 반대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길 원하면서 서로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죠.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미국인의 생각.
자, 그럼 총기 규제에 대한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최근 ABC 방송이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45%는 총기 규제를 원하고 47%는 미국인의 총기 소유와 휴대를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는데요. 국민의 의견 역시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겁니다.
But it also reflects this sense among many Americans, not all, that the gun ownership.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의 캐럴 도허티 연구원은 이는 여전히 많은 사람이 본인과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총기를 휴대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수정헌법 2조가 인정한 총기 소유 권리를 오늘날까지 중요한 미국인의 권리로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판결들.
수정헌법 2조와 관련한 논란은 끊임없이 제기됐고 연방 대법원에까지 올라간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2008년과 2010년에 연방대법원은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총기 규제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했었죠. 하지만 지난해 말에는 시카고시 외곽의 하일랜드 파크의 총기 규제안에 대한 수정헌법 2조 위헌 심의 요청을 기각했는데요. 대법원이 심리 자체를 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연방대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총기 규제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결정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대형 총기 사고들이 잇따르면서 대법원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논의 자체에 부담을 느낀다는 분석도 있었지요. 이번에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총기 규제 행정명령 역시 수정헌법 2조의 위헌 여부가 쟁점인데요. 자, 이처럼 이 수정헌법 2조에 대한 해석과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국의 수정헌법 2조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유입니다. You know, we have some phrases that sound a little painful, like this one.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This does not sound good. Like it might hurt. 네,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ite one's tongue. To bite one's tongue입니다. 그럼 본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Yes, it was long.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제가 마이크에게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그 회의는 생각보다 너무 길지 않았니? 라고 하니까 마이크는 Yes, it was long. Yes, it was long. 맞아, 너무 길었어.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회의 중에 내가 뭐라고 하고 싶었는데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그냥 꼭 참고 한마디도 안 했지 뭐 라고 하더라고요. Now let's listen to a portion of today's conversation.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오늘의 영어 표현은 to bite one's tongue 인데요. 말 그대로 하면 혀를 깨물다 라는 말입니다. 만일 모르고 혀를 깨물면 정말 아프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혀를 깨물면 하고 싶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to bite one's tongue. To bite one's tongue은 하고 싶은 말을 꼭 참다, 이를 악물고 참다는 뜻입니다. In American English, if I say that I'm going to bite my tongue, it means that I won't say anything and that I will keep quiet. Well, here are some other ways this phrase can be used. 그녀는 심한 말이 튀어나오는 걸 꾹 참았다. She bit her tongue to stop the rush of bitter words. She bit her tongue to stop the rush of bitter words. 그녀는 심한 말이 튀어나오는 걸 꾹 참았다. 오늘의 영어 표현, to bite one's tongue.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What did you think about that meeting? Wasn't it so long?
Yes, it was long. I was going to say something about that, but I just decided to sit through the meeting and bite my tongue.
You would, you would.
Today's phrase, to bite one's tongue, to keep quiet, and to not say anything. 하고 싶은 말을 꼭 참다, 이를 악물고 참다. To bite one's tongue. Keep on practicing, and if you need any help, let me know and say something. Don't bite your tongue, okay? 네,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이었습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여러 결의를 위반하며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또 북한은 불법 무기 부품과 장비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금융제도를 통해 돈 세탁을 해왔습니다. 이런 이유로 미국 재무부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지속적인 위반과 각가지 도발적 행동, 그리고 주민 탄압을 일삼는 북한에게 제재를 가해왔습니다. 지난 2월 18일,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 법안이 미 의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안은 미 재무부로 하여금 향후 180일 안에 북한을 자금 세탁 우려국으로 지정할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했습니다. 지난 3월 2일 유엔 안보리는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 22700호를 채택했습니다. 이 결의에는 유엔 회원국들로 하여금 90일 안에 북한과의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조치를 취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미 재무부는 그렇게 판단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판단 아래 최근 북한을 주요 자금 세탁 우려 대상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 금융당국은 북한의 국제금융기관 사용과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또 이 조치는 북한이 미국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의 아담 수빈 테러자금 금융범죄 담당 차관 대행은 미국과 유엔 안보리 그리고 우방국들은 북한이 국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은 불법 무기 개발과 여타 도발적인 행위를 위해 국제 금융 시스템을 기만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아담 수빈 차관 대행은 이번 조치는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차단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 이어질 것이라며 미국은 모든 국가들과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정권이 국제금융기관을 기만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관계국들이 다 함께 행동에 나서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 팩스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팩스 번호 1-202-382-5325, 1-202-382-5325번으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